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신뢰의 재발견 이라고 정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26장에 있는 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 이 네 챕터를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 부릅니다. 묵시록 또는 계시록 하면은 성경의 제일 끝에 있는 요한 계시록을 떠오르는데요. 이사야서 한복판에 이 네 챕터, 24챕터부터 27장까지가 요한 계시록과 너무 닮아 있어요. 이 분위기의 글들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챕터에 특정 국가, 유다, 바벨론 등에 대한 심판을 넘어서 지구 전체와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역사의 끝에 일어날 최후의 전쟁, 사망, 죽음의 멸절,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이곳에서 노래하고 있고요. 이 앞뒤 장들과는 달리 아주 상징적이고 시적이고 초자연적인 묘사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작은 요한 계시록 같다 해서 소묵시록이라 부릅니다. 이 거대한 우주적인 대혼란, cosmic chaos가 적힌 이 한복판에 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26장 3절 같은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평강에 대한 말씀이 배치되어 있었을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상황은 일어날 사건들은 소묵시록적인 종말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평강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24장부터 묘사되는 그 심판은 지구가 뒤틀리는 초자연적인 재앙이에요. 이사야 24장 1절 한번 볼까요? 세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텅 비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땅의 표면을 뒤엎으시며 그 주민을 흩으실 것이니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극도의 공포와 무력감에 빠지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세상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은 두려움을 일으키는데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뢰를 둔 심지, 나중에 이 심지가 무슨 뜻인지 밝힐 것인데 이 마인드셋, 하나님께 신뢰를 둔 그런 마인드셋, 그런 내면의 성벽이 있는 사람은 어떤 우주적인 재앙도 흔들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귀한 말씀이죠.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소묵시록 이전의 이사야서, 앞에 내용을 이렇게 쭉 읽다가 보면은 아수르나 애굽 같은 그 구체적인 나라들 사이의 역학 관계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네 챕터에는 보면은 아예 세상을 끝내버리는 그런 상황이 전개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지하던 어떤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게 뭐 정치이기도 하고 경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보호해주는 국가라는 그런 우산 그런 것들이 흔들리고 심지어 사라질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구절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상치 못한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신뢰의 근거를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반석에 두라고 이제 권면하는 거죠. 사라질 것에 대해 내 인생을 걸지 말고 영원한 분께 내 체중을 이렇게 실어라. 이 체중을 실어서 기대는 것을 나중에 여러분들 오늘 히브리어 5개를 외워야 돼요. 그 중에 체중을 실어서 기대다 그걸 사무크라고 합니다. 지금 외우지는 게 여러분 안전할 겁니다. 사무크, 사무크, 사무크. 자, 왜 불안하고 왜 두려워하는가? 오늘 과학적인 어프로치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뇌는 생존을 위해서 불안을 디폴트 값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불안이 디폴트 값이에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인류 전체에 닥쳐온 디폴트 값, 다시 말해서 기본 값이 두려움이에요. 불안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뇌가, 태어나자마자 뇌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편도체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어떻게 알아요? 협조 좀 합시다. 아미그달라라고 해요. 아미그달라. 이 편도체인데 뇌 축두엽 안쪽에 아몬드 모양의 작은 부위에, 정말 아몬드처럼 생긴 작은 부위를 편도체라고 해요. 그리스 말로 아미그달로 이렇게 읽습니다. 아미그달로. 해부학자들이 뇌 속의 부위를 보니까 아몬드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미그달라는 라틴어고 원래 그 앞에 편도체, 그러니까 아몬드를 아미그달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이 편도체는 우리가 잠잘 때도 움직여요. 앞에 있는 전두엽은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기관인데 쉽게 지쳐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거나 그러면 이거는 쉽니다. 그런데 이 편도체는 주변의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잠자는 중에도 움직여요. 다시 말해서 평안과 이성적인 판단을 감당하는 전두엽은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는 기관이라 쉽게 지치지만, 다시 말해서 평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불안은 자동적이에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이 편도체의 역할인데 그냥 움직여요. 쉼 없이. 영상 잠시 볼까요? 짧은데 30초 정도인가요?
불안과 공포의 기억을 담당하는 건 뇌 깊숙한 곳에 있는 편도체입니다. 정신적 외상을 입으면 오랜 시간 후에도 공포의 기억이 되살아나 하죠.
원래 자막이 없었나요? 여기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불안과 두려움을 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 SNS, 경제적인 불확실성 또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이 모든 것이 그 뇌가 불안과 두려움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이 편도체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편도체는 생존을 위해서 24시간 비상벨을 이렇게 울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다.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편도체다. 우리의 불안은, 우리의 내면은 불안이 디폴트 값이다. 불안해하는 것이 기본 값이다. 우리가. 왜 내가 자꾸 불안해하지? 그냥 그렇다. 언제부터? 전능자 하느님과 관계가, 절교가 일어난 에덴 동산에 그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순간부터 희한하게 불안을 느끼게 되더라.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양에 비유하는데 양의 속성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양은 방어할 수 있는 기제가 없어요. 그 메커니즘이 없단 말이에요. 발톱이 있나, 뭐 빨리 달리는 다리가 있나, 카멜레온처럼 위장하는 그런 색깔도 없거든요. 양은 양이에요. 두려워해요. 양의 유일한 하는 일이라는 것이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 불안의 메커니즘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는 독소를 뿜어내는데 우리의 믿음은 이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큰 존재인 목자에게 우리 눈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믿음이 좋으면 불안이 없어질 거야, 두려움이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불안이, 두려움이 여전히 곁에 있습니다. 그럼 차이가 무엇인가? 믿음 없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불안을, 두려움을 떨쳐보려고 이렇게 애를 써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내 힘으로 꼿꼿이 버티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에게 몸을 기대는 것에 뭔가 메커니즘이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심지가 견고한 자,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여기에 심지를 히브리 원어로 예제르라고 합니다. 전부제 여러분이 외워야 될 히브리어입니다. 예제르, 심지. 한자어로 마음, 심, 뜻, 지입니다. 마음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겨서 여러 형상을 만들듯이 우리 마음속에 형성된 생각의 틀, 이것을 예제르라고 하고 우리 성경은 심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예제르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시대의 타락한 인류의 마음속에 계속 생각하는, 생각이 맴도는 형성된 구조물이 악한 상상력으로 차 있었다는 거예요. 예체르가. 예체르가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오늘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된, 결심을 하게 된, 선택을 하게 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무엇을 재료로 모양을 빚어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의 습관이, 그 내면의 설계도를 예체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딱 맞는 이 단어가 없을까, 예제르를 표현하는. 저는 이것을 알고리즘에서 발견했습니다. 유튜브나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제가 딱 회수할 텐데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방문한 그 히스토리가 다 나오겠죠. 빨리 다 지우세요. 유튜브나 SNS의 그 알고리즘, 내가 본 것을 토대로 다음 영상을 추천하잖아요. 내 마음의 예제르도 내가 묵상한 것, 상상한 것을 토대로 다음 생각을 빚어내는 거죠.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내 예제르가. 내 생각의 프레임, 내 생각의 틀, 어디에 있지? 어떤 사람이 가는 곳, 그 사람이 방문하는 곳, 그 뭐 수백 가지가 아니에요.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데는 한 20가지 아래로 집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대화하다 보면 너 그거 몰라? 어떤 사람은 여기 빠져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도 여기에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예제르가, 심지가 이곳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견고하다라는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사무크라고 합니다. 내 예제르가 기대는 곳, 체중을 완전히 실어 기댄 상태를 사무크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견고하게라고 했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보면은 제사장 직분을 세울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송아지 머리 위에 손을 대고 안수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용된 단어가 사무크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준다라고 하는 신뢰를 담아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힘을 다해서 송아지 이마를 눌러요. 이렇게 힘을 다해서 이렇게 눌러요. 이 누르는 이 기대는, 힘을 다해서 기대는 이것을 사무크라고 그래요. 나의 예체를, 생각의 틀이, 내 생각이 머무르는 그곳이 이쪽으로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기대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하철 손잡이, 한국에 방문하시면은 지하철 많이 타잖아요. 그러지. 손잡이, 버스의 손잡이, 기둥. 내 발로 버티려 하지만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둥을 꽉 붙잡거나 손잡이에 매달리면 기차가 흔들려도 안전하죠. 그래서 이렇게 붙잡는 것, 기대는 것, 그걸 사무크라고 그래요. 우리가 피곤할 때 집에 가서 의자에 앉습니다. 이 등받이가 있잖아요. 근데 가끔, 부인들이 집에서 화장대 앞에 있을 때는 보면 그 뒤에 등받이가 없는 의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피곤해. 그래서 그 등받이 없는데 덜썩 기댈 수가 없어요. 넘어져요. 그런데 그 대신 자기 방이나 사무실에 있는 의자에는 보면은 푹신하게 뒤에 등받이가 있어요. 아, 피곤하다. 덜썩. 그때 행동. 등받이 의자에 완전히 몸을 맡기는 그림을 사무크라고 그래요. 나의 옛죄를, 옛죄를 뭐라고 해요? 생각의 틀, 생각이 머무는 곳, 생각의 습관을 이곳에 뭔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곳에 공급자인 전능하신 그분께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암송했던 것처럼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선물로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거대한 선물을 주신 이 하나님께 지금 내 삶에 필요한 자잘한 이러한 것들 인도를 구하면서 보호를 구하면서 기대는 것, 싸묵하는 것. 좀 더 지나가겠습니다. 그러할 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것을 원어를 보니까 샬롬, 샬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의 원어예요. 히브리어에서 단어가 연이어서 두 개 나오면 최상급을 의미해요. 샬롬의 완벽한 형태, 어떤 상황에서도 깨지지 않는 질서 잡힌 평화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성경적인 예측에 의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는 무엇일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하지 않은 것을 상상해 보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와, 세상에 이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라고 그때 감을 잡죠. 20년 전에 여러분들이 폰을 가지고 이렇게 내리면 화면이 내려갈 것을 상상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화면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돌렸는데 내가 보는 그대로 화면이 방향이 바꿔져가지고 그러나 내가 읽을 수 있도록 처리해 줄 것을 상상한 적이 없어요. 20년 전에는. 그래서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바꾸면은 다시 뭐 눈을 어떻게 하든지 조정을 하든지 세팅을 설정을 다시 하든지 해야죠. 자이로스코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이로스코프. 자이로스코프. 혹시 문 집사님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저기까지만 와도 저는 A를 줍니다. 균형장면. 회전하는 물체의 그 역학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방향이나 각 속도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스마트폰에 이렇게 보고 있다가 조금 확대해서 이렇게 보고 싶네 해서 길게 했는데도 동일하게 내 눈에 내 눈을 돌리지 아니하도 똑같이 움직여주는 그 원리가 자이로스코프예요. 다시 말해서 기계가 느끼는 평형 감각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화면을 바꿨는데 내 눈을 따라오네. 아, 나를 맞춰서 이 기계 설계자들이, 스마트폰 설계자들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원리가 뭐겠어요? 원리가. 우리 지구의 중심을 향해서 이 화면이 각도 조정을 해요. 우리는 내 눈에 맞게 이렇게 움직이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지구 중심을 향해서 이것이 맞도록 설계됐단 말이에요. 자이로스코프 원리입니다. 외곽의 틀이 상하로 격렬하게 흔들려도 내부에서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로터 중심축이 일정한 방향, 다시 말해서 지구 중력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는 이 원리, 이것을 우리는 자이로스코프이라고 합니다. 그 센 파도와 난기류가 덮쳐서 비행기나 선박이 뒤집힐듯이 흔들려도 이 비행기가 중심축을 잡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원리 때문이죠. 우리 삶 가운데 새해가 되기 전에 연말이 인사가 이렇죠. 1년 내내 수고 많으셨다고 다사다난했던 한 해 새해가 되면은 복 많이 받으시고 무탈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1년 동안 힘든 일도 역경도 많으셨는데 새해에는 그런 일 없이 행복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그런 인사를 해요. 우리는 그것을 득담이라고 그러죠. 성경적인 이 관점, 세계관, 우리 삶을 보는 시각은 뭐냐 하면 아무 일도 없는 무탈한 상태의 지속을 샬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 도전도 없고 그냥 병도 안 걸리고 다치지도 않고 집안 싸움도 없고 하는 그 것이 가득 찼으면 좋겠다라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겪는 그 아픔들을 다 겪었습니다. 면제가 되거나 졸업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샬롬은 아무 일도 없는 무탈한 상태의 지속, 좋은 것의 지속적인 확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폭풍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져야 돼요. 그런데 팽이가 계속해서 돌면서 중심축을 잡고 있듯이 스마트폰을 기울였는데 동일하게 어떤 지점을 향해서 얼라인하는 자기의 중심을 수평을 유지하듯이 배가 흔들리는 상황, 우리의 평안을 깨는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질서가 완벽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는 강력한 상태, 그것을 샬롬, 샬롬이라고 합니다. 지키신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 나의 생각세계를 주님께 기대는 아까 우리의 생각세계, 생각의 틀을 뭐라고 그랬어요? 심지를?
예체르.
그렇죠. 예체르를 힘을 다해서 기울일 때, 기울인다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크할 때 샬롬, 샬롬으로 지킬 것이다. 지키다라는 것을 나짜르라고 합니다. 나짜르, 나짜르, 예체르. 오늘 너무 회로를 많이 쓰나요? 이 지키다라는 뜻인데 지키다, 파수하다, 보존하다라는 뜻인데 생각보다 상당히 전투적입니다.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소중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을 부라리고 감시하는 파수꾼의 행동을 낮자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잠언 4장 23절에 명령하고 있어요. 너 마음을 지켜.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명령하기도 하지만 네가 지켜야 돼? 라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서 내면의 평강을 대리해서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낮자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대는 결단을 생각세계 가운데 연습할 때 생각이 습관이 주님께 기대는 것을 힘을 싣는 것을 연습할 때 그 결과 우리의 내면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생각을 다해서 내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 그 하나님께 기대해야 하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동사는 신뢰하다. 바타흐입니다. 바타흐, 바타흐. 몸을 완전히 던져 의탁하다는 뜻입니다. 많은 히브리어 학자들은 이 단어가 얼굴을 정면을 바닥에 대고 완전히 몸을 던지는 동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넘어질 때, 자, 이게 앞에 넘어질 때 손이 먼저 나가죠.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손이 탁 나갑니다. 그런데 손을 뻗지 않고 그렇게 던지는 행동, 이 바닥은 손으로 땅을 짚어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내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그걸 바닥이라고 그래요. 신뢰하다.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손, 발, 그리고 떨어지는 그때의 속도, 그걸 최대한 줄이려고 그러죠. 어린아이가 아빠를 믿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요. 이 아이들이 한 살, 두 살 때는 하는데 일곱 살, 여덟 살 되면 못해요. 엄마, 아빠 받을게. 그래도 이렇게 일곱 살, 여덟 살 되면 주춤합니다. 인생을 다 산 거죠. 아빠가 아직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만화영화에서 본 것처럼 아빠가 받아줄게 그러다 피해버리면 어떻게 하지? 온갖 상상들을 다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트러스트 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트러스트 폴. 신뢰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신뢰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자, 실험을 하겠습니다. 문희준 집사님 여기 나와주세요. 그렇죠. 홍성룡 행제 나오죠.
제가 받는 거 하면 돼요.
예?
제가 받는 거 하면
받는 거예요.
아, 싫은데? 아, 싫은데?
넘어질 때는? 넘어질 때는 이렇게 넘어집니다. 정영이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팔을
이거 뭐야?
자, 눈 감고, 눈 감고 넘어지세요. 자, 아, 됐어. 자, 이제 승민행제가 나와주세요. 승민행제. 네, 자, 승민행제 여기 있었어요. 이쪽 이렇게 자 아, 시작 박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트러스트 폴은요, 승영이가 지금 앞에 있다가 뒤에 캐처가 세 명의 교훈을 생각해 보세요. 박승민 행제 같은 덩치가 세 명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 그 영상을 보셨나요? 지금은 평평한 바닥에서 시험을 했지만, 아이들이 캠프에 갔어요. 근데 그 높이가 여기 올라와서 폴 해요. 근데 한 사람일 때, 절대 이 아이들은 안심하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이들이 이쪽 한 줄에 한 7, 8명, 그리고 이쪽 줄에 7, 8명 두 줄로 써요. 그래서 넘어져요. 이 아이들이 재미처럼 넘어지지 불안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 캐치. 손 14명이 14 곱하기 2 뭐죠? 28. 28개 손으로 캐치를 해요. 부드럽게. 그래서 평지가 아니라 단상이지만 아주 재미있게 떨어져요. 다들 돌아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차이가 무엇일까? 왜 홍석용 형제는 문익준 집사님하고 할 때 한 발을 주춤했을까? 뒤에 누가 캐쳐냐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박재홍 집사님, 저기 문익준 집사님, 저기 배진호 집사님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한 네 명이 가잖아요. 그러면 뭐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인간의 생존 본능을 거스리는 뒤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 지금 오늘을 중심으로 해서 한 달 내에 올해에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지는 것은 내 생명과 안전의 통제권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네 캐처에게. 그래서 우리 뇌의 편도체, 편도체가 아까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아미그달라. 이 편도체가 뒤로 넘어질 때 불안을 느끼도록 위험 신호를 너 안 돼! 오른쪽 발을 띄워! 본능적으로 발을 뒤로 빼거나 몸을 굽혀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꼿꼿이 넘어지는 것은 뒷사람에 대한 캐처에 대한 신뢰의 증거죠. 넘어지는 사람에게 동료의 손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사람을 안전하게 잡아야지 하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있을까라는 확신이 두려움을 압도할 때 우리는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타흐입니다. 바타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말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언제든지 나를 지지할 수 있는 보험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까 첫 번째 불렀던 찬양 가운데 잠시 드러나 있지만 이사야 41장 10절을 이 약속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넘어지는 사람의 눈에 나를 캐치하는, 나를 받게 될 동료들의 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료들이 이미 손을 맞잡고 뒤에서 받아낼 준비를 끝낸 상태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기 전부터,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우리 인생의 무기를 던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거기에 있음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등 뒤에 넓고 견고하게 펼쳐져 있음을 믿고 이사야 41장 이 10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을 바닥하는 이 정도가 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오른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기본값인 두려움을, 염려를 극복하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다 일어나 주십시오.